하나님께 선택된 대단한 민족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진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손상시키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족보의 말미에 죄악의 역사에 구원의 주님을 탄생시킴에 필요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적인 순종을 통해서 구세주 탄생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름 지어진 주님의 언약과 그것을 성취하시는 신비의 역사를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 상반절인데요. 요셉의 신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것을 읽게 됩니다.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어느 시대 속에서나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어떤 종파에서처럼 한 인간인 마리아를 신으로 받드는 것까지는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도구로서의 요셉, 마리아 부부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고 오늘도 역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에 표현되는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자신의 신세나 운명은 이미 하늘에 맡기는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임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요셉을 보겠는데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구약의 열두 형제 중에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집안을 구원한 의로운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고 예수도의 육신의 보호자로 선택된 사람,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 요셉의 아버지도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역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덕목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착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허물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런 의미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역사는 그리고 이 시대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요, 나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는데 여기 드러내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이 원래 파라데이그마티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본보기로 만들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결혼하고 남편하고 동거 전에 아기를 가졌다.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돌 맞는 본보기로 삼을 만한 그런 대상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딱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돌 맞아 죽는 본보기로 만들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같이 쓰인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6장 6절인데요.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현저한 욕을 보이기를 원치 않은 사람. 상황이 어떻게 됐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생각할 때에 20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글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줄 몰라가지고 상황적으로는 가만뒀다가는 마리아가 돌맞아 죽게 생겼고 자기의 입장에서도 거리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두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20절 가운데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24절 그렇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꿈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키운 육신의 아버지로서 요셉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중요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꿈으로 경고와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연이어서 읽게 됩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렇게 예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간계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라고 하는 경계를 역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현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요셉에게 현몽하여 현몽하여 그렇게 기록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꿈이 성경 속의 요셉의 꿈과는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고난의 때이든지 기쁨과 감사의 때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꿈의 사람이라 또는 비전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에게서 신앙적인 특성을 본문을 통해서 일곱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24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분명히 많은 거리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요셉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들과 생각하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괴리를 갖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상황적으로 나타나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견주어서 이해하고 결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혼한 사이인데.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요셉의 자세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기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 그랬고요.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마리아의 태에는 아기가 있어요. 요셉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는 얘기는 뭡니까? 처음 마리아와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전혀 바뀌지 않은 처음 사랑이 상황에 관계없이 바뀌지 않은 그런 사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처음의 약속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랑의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죠. 신앙의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제와 자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읽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요셉은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답니다. 결혼한 신혼의 단꿈도 하나님을 위해서 접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네. 온갖 인간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밀어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고 우리가 추앙하는 인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요셉과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역시 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장에서 두 번째로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순종의 여인 마리아입니다. 글쎄 이런 여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까지 올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실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이 일을 당하는 내용을 마태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보충적으로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인 것을 적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여섯 번째 달에 그 말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어떤 자세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두 번씩이나 이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예? 그렇죠? 두 번씩이나 은혜를 얻었다고 선언하는 천사의 말은 결국 정혼하고 결혼한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전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청천벽력이라 그러지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현실의 우리의 절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은혜는 반드시 현실에서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걸 소화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과 종류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협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오늘날 나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힘겨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애써 거절해야 하겠지만 마리아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거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주님의 역사를 자신의 미래의 운명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자세,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입장과 처지 다 재보고 나에게 달면 예, 쓰면 아니요 하는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세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예수 기도를 탄생시킬 일은 없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순종과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 새 생명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잉태시킬 수 있는 순종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20절 그리고 22절 23절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에 대한 계획은 적어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요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죠? 그러므로 창세전의 예정은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구속의 예정이요, 교회의 예정이며 십자가의 희생의 계획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서두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이 뭐라고요? 징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도의 처녀에게서 탄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도의 탄생 자체를 가리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구육간에 누여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지만 사실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탄생과 삶과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 가장 유효한 표적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호흡하신 것 자체가 신비요, 기적이며 이 기적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데서 더욱 신비한 표적이 된 것입니다. 즉 믿고 순종하면 영생이고 거절하면 지옥이 된다는 중요한 표적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당한 온갖 시련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기꺼이 지셨다는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하지만은 불신의 사람들은 처녀가 애를 낳아? 그 사생 아니야? 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비록 부정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런 전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신비가 이해되어지는 수준에까지 가고 있으니 감사와 우려를 갖게 할 뿐입니다. 찬송가 204장 1절 우리가 불렀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기도는 나를 나되게 하는 신비의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기적을 다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바로 기적의 핵심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신비임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 어떤 기적도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엄청난 기적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셨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꾼들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쓴다면 바로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확신하고 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를 통해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확신으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나시기 전부터 이미 그 사역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1절인데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떤 얘기보다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나시기 전에 지으신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이름은 가끔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는 명칭으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는 말이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속성을 담은 이름입니다. 첫 번째로 나시면서 죽어야 하는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나고 오래 살기를 소원하고 빕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나시면서부터 죽어야 되는 이름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처절한 고난과 절망과 고독과 수치, 죄로 인해 인간에게 왔던 모든 저주들이 다 올려진 절규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 인류 중에서 가장 더러운 이름이요, 추한 이름이요, 부끄러운 이름이다. 왜요? 아담 이후에서 이 세상의 말미에 가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조리 감당한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죄 많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저주가 모두 안겨진 인류의 죄를 모조리 져야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을 생애 속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활기찬 33살의 인생, 살아야 될 나이에 죽어야 될 이름, 예수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이름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사망의 늪을 벗어나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제가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제한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자기 백성만이 구원받는다는 제한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은 또 하나의 초청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일컫는 백성이라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역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만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13장 39절에도 역시 같은 고백을 듣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저희의 어떤 죄가 되었든지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이제 죄에 대한 공포는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 앞에서 해결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된 여러분들이요. 오늘 믿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 뭡니까?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은 오로지 두려움의 하나님, 뵈면 죽어야만 하는 것으로만 아는 분, 죄의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하지 못할 분이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사람과 장막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마다 그분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도의 육체로 계실 때도 사람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육체의 한계를 폐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체로 오셨다가 죄를 해결하시고 가심을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가 이제는 그의 백성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도 의로운 사람 요셉과 자신의 처지나 입장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고 오늘도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멸하신 생명의 복음은 확산되어 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창세 이후로 지속적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표적 중에 표적으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사야 49장 23절을 바울사도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물론 인용을 하지만 믿지 못하는 자는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은혜의 약속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나시기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죽기 위해서 결정된 이름이요 두렵고 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마다 신기하게 여기는 이적 중에 이적이 되시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과 소망의 이름이 되시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로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됐다고 하는 신비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은총의 역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